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서입니다. 그 전부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에게 나타났던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대학 때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봉사란 봉사는 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섬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년 그 여름방학 때는요, 제가 숫자로 세봤더니 수련회를 6번 갔더라고요. 6번. 모든 여름방학을 다 교회에서 지낸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여러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을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여 변호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오늘 설교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대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문맥을 좀 살필 텐데 23절 하반절부터 차근차근 오늘 본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않았던 그 감옥에 갇힌 내용들이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가만매 몇 대를 맞은 거죠? 39대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을 보면 형제에게 40대까지만 매질을 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이상 때리게 되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때리는 것. 그래서 생명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때리라고 그럽니까? 39대죠? 이게 당시 그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39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리다가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41대를 때리게 되면 율법을 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리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도 40대니까 율법은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유대인들에게 맞았고 이번에는 로마 법정에서 맞은 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달려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래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렇죠? 돌에 맞았습니다. 세 번 파손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자, 위험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몇 번 나옵니까? 여덟 번 나오죠. 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리가 많이 없었었대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강은 비가 조금만 오면 범람하는 곳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거기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터키의 남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야 됐었어요. 근데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산에는 강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숨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대요.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강도와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커다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하는 강이었어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시내의 위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냇물의 위험이 아니에요. 시냇물이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자, 이거는 뒤에 광야의 위험이 나오잖아요. 시내의 위험은 성읍의 위험, 도시의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자지 못했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밤새도록 강론을 하니까 유도고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밤이 늦으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죠. 근데 그 기록을 한번 보게 되면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밤새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으니까 떨어진 거죠.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잔 거예요. 그 다음날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가르치려고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쉬지도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여러 번 자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는지 몰라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이 수고를 사도 바울이 왜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와 같이 애쓰며 수고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한다.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한다. 교회를 위하여 이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주간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마찰 프라데시 가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델리에서부터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4시간은 산길이래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곳곳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걸 봤었는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춥지는 않았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습하고 날씨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팀은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어느 깊은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거의 비포장 도로만 한 시간 반 정도 들어갔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사람을 태우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면 우리가 내려서 걷고서 좀 이따 다시 타고 또 내렸다가 걷다가 또 타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빼앗볕에 막 덥고 습한데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차가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3, 40분 정도를 걸어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해가 지니까 온 동네 마을 오토바이를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태워줬어요. 차 있는 데까지. 근데 길이 너무 질어가지고 제가 탔던 오토바이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제가 약간 그 왼쪽 발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오니까 막 멍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 지금 약간 몸살 기운도 있어요. 예.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좀 많이 안 좋죠? 호텔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녀서 도마뱀과 매일마다 동침하고 수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모기들과 싸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왜 그런 고생을 하며 거기 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는 그냥 단기 선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개척 선교, 교회 개척 선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예요. 말하기조차 창피한 일입니다. 우린 딱 2주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난들을 다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쭉 열고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열고 한 이 고난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교회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만 생각하면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되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소요, 밀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소요와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무언 무엇 위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단순히 소요 밀란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깊은 소요와 밀란입니다. 한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막 눌리는 것이에요. 밤마다 생각나는 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눌리는 것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눌려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생각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날마다 염려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대학은 잘 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내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부모와 떨어지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염려하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다가도 이 아이만 보면 다시 염려가 이 아이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도 이 아이만 보면 다시 염려가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고함이 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고난받는 건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교회만 생각하면 나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만 사랑하고 나는 몸을 사랑하네, 이런 거 있습니까? 당신의 머리만 사랑할게요, 몸은 싫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비난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죄인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비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바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의, 여기 때문에, 요 해석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데. 하나는, 근데 둘 다 타당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소유격으로 보는 건데, 소유격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 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걸 목적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를 충만케 하는 곳. 이렇게 해석되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있어야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으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완벽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야 완전 충만할 수 있나? 그만큼 사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부족하대요. 주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 인형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인형을 그만 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인형 내놓으라고. 그래서 더 좋은 인형을 사주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인형만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에게 남겨준 인형이에요. 엄마가 주고 간. 그 인형을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는 늘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인형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인형이 없어도 온전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인형이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바르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차적으로는 마라나타 비전 교회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교회 주님의 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나타 비전 교회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를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의 교회를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또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서신서들을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들이 어디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보낸 것 같지 않은 편지들도 있죠? 뭐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 디도서는 그레네 섬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보낸 편지예요. 사실상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도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떻죠? 빌레몬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빌레몬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대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모든 서신서들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곳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든 한 지체를 가지고 나쁜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병들었다고 말하죠. 다 내 몸입니다. 좋은 거예요.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 안에 각각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많다. 그러나 한 몸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지체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를 한 몸으로 봤을 때의 각각의 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교회. 가지 지자를 써서.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가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보편 교회를 통틀어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교회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13절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컵이 있죠.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마신 물을 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소변으로 나올 분리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먹으면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은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각자가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신랑이 한 분이고 신부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일부 다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단수. 무슨 말이냐면 교회 전체가 신부인데 따라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같은 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교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연예인 비난하듯이, 뭐 정치인 비난하듯이 교회를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잖아요. 저도 제 아들을 한번 심하게 혼낸 적이 있었었는데, 미국이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손 들어 있어, 그래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죠.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죠.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든 거를 알고서 이제 풀어줬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리기조차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서름에 부다가지고 막 눈물을 막 엉엉 울면서 막 자기 방에 막 가는 걸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제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그 마음 아시잖아요. 막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히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침 뱉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잘못된 것들을 꾸짖었죠. 근데 그냥 꾸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는 것이지 그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가 많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늘날 교회만 한 곳이 없어요. 교회만 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아원의 70% 이상은 거의 교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었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시간 안에 이게 복구가 되었어요. 그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해서 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이렇게 복구를 시킨 거거든요. 그때 자원봉사 70에서 80%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교인들. 교회에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은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 당시가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그렇죠? 노동자 계급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노예제도는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예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정치, 경제, 노예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사회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사실 무슨 문제입니까? 음부의 권세의 문제예요. 음부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름을 거론하는데 바나바, 니게르는 흑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입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 젖을 같이 먹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최고 권력층 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거론할 때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사울 앞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권력 구조가 다 허물어진 것이에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경제학 박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노예에 대한. 교회 안에 노예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노예가 없어. 노예라고 말하지만 이도 너희들의 한 형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제도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경제, 노예제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고. 교회가 제대로만 쓴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는.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말할 때 그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그 염려는 어떤 염려예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기를 위한 염려였습니까? 아니에요. 수적으로 많아지기를 위한 염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며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다른 복음 말고 순수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외쳐져야 되고 그 외쳐진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점점 줄어들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제 교회를 정하잖아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탐방을 하잖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주변에 마라나타 비전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있죠.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 알겠더라. 마라나타 비전교회 너무 좋은 교회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없단 말인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순수한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교인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축복만 외치는지 모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얼마 전에 쪼개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산호세에 제 친분이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얼마 전에 이렇게 쪼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이 베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제외하고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한두 손가락 뭐 이렇게 꼽을까 말까 해요.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데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 선교 학교 말고 선교 훈련 받을 때 첫 강의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커버리지 비전, 커버리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커버한다. 그래서 커버리지 비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온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요. 절대.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일교회도 최근에 저희와 이렇게 조인되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며 선교하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고 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한다면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런 교회만 있는 것도 감사하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지난 2주간 인도, 네팔, 미얀마,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주간 선교 사역을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전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린 그 교회들을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선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눌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에 있는 교회, 네팔에 있는 교회, 미얀마에 있는 교회, 터키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만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안타까워하며 이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들은요, 우리보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건물이 없어요.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힌두 과격분자들이 들이닥쳐서 도망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싶지만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미얀마 갔다 왔는데 우리 미얀마 팀이 아침마다 한 시간씩 우리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다 모여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때 그런다고 그래요. 밥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해 동안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하는데 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거기 계시잖아요. 김경희 선교사님이 선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암 진단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뻔했잖아요. 선교 가시는 바람에 한번 검진해보자 했는데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마침 완전히 다 치유받고 이제 갔는데 그 딸인 샤론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엄마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 잊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팀원들은 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라나타 비전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참된 교회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세워진 인도, 네팔, 미얀마,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